하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가 부릅니다. 이제까지 앞에 등장했던 그 거짓 교사들과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명칭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는요, 구약에서 선지자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근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법적인 선한 의미에서 의롭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러한 열매나 성장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는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냥 법적인 선언으로, 신분적인 그 스테이터스, 위치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입니다. 제가 모세 관련해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이 신명기 저자가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모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때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그들 가운데 없는 모세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리고 시편 90편은 시작하기 전에 그 표제에, 헤드라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법적인 선언상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알맹이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망은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을 누리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잠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세 가지 측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일부는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 번째, 그와 동행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환과 함께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때 사환이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이 성읍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환이 종으로 있는 그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 사람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의 것이며 동행한 결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그의 것으로 누리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도 그의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부르심이고 이 초청에 모든 인류가 사실은 초대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나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기준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주는 메시지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것. 여기에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12절에 세 번째 싸우라. 그리고 마지막에 취하라. 붙들라.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디모데라는 사역자 기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무슨 요소인가? 이것들을 피하고 그것이 하나의 국면이고요.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추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면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take hold of,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뜻인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어떤 소재로 삼았다고요? 이득을 얻는 소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9절, 10절에 대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젠가 생애 어느 단계에서 직면하게 될 유혹, 통과해야 될 시험, 테스트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돈에 대한 욕심을 멀리하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연습해라. 이것이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 따르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르라라는 동사는 디오코라고 할 때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추격하는 거예요. 동물이 사냥감을 포커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끝내는 잡는 것. 그것이 디오코라는 그림이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박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박해자가 피박해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집집을 뒤지고 수소문하고 그래서 기어이 색출해서 잡아내는 것, 그것이 디오코입니다.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요약하면은 집요하게 잡을 때까지 추구함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섯 가지를 이거 너 속에 마음 가운데 새기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섯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는 저는 이게 여섯 가지를 여러분이 외우시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거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이거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독을 들였던 무언가를 끝내 잡아채워야만은 그러한 동물들, 맹수들의 그러한 추적 본능이 발동하는 것처럼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내 이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열망이에요. 이 열망을 하나님이 얼마나 결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중간에 물론 포기하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중도에 느슨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결심하고 또 다시 결심하는 것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여섯 가지를 일단 의경 및 사인온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나요? 여러분의 두뇌 용량에 의경 및 사인온. 자,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여섯 가지를 제가 의는 무슨 뜻인가를 짧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의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Justified,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추구해라, 그것을 확보해라가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인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김을 의미해요. 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관련된 법적인 의로움을 지금 확보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되었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추구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완성과 연결되는 고리예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상은 줄 수 있지만 그 인상을 깊이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첫 번째는 의, 너는 이것을 집요하게 추구해라. 하나님, 내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열망이에요. 두 번째,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매일의 영적 훈련에서 나오는 몸가짐입니다. 경건은 매일의 영적 훈련에서 나오는 몸가짐이에요. 매일 영적인 훈련. 하루아침에 결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과정이구나. 의와 경건과 믿음.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범사에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일상 가운데 생깁니다. 집안에 있어도 믿음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져요. 내가 일부러 일을 만들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내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의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 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있고 그가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믿음의 거대한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바로 하여금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 벽돌 하나에 해당돼요. 네 번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보이는데, 일단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사람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이들, 가족들, 직장 환경 가운데 만나는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오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odwill toward others. 다른 사람을 향한 선의의 마음을 발동시킴,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과 대조해보면 얼추 맞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우리 자녀가 있어요.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나온 이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겹겹의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보자는 거예요. 힘듭니다. 내 자녀에게는 본능적으로 나가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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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고. 가끔 제가 쓰는 예입니다만 우리 아이가 손가락 하나 문에 끼어서 피 조금 날 때 부모는 비상 걸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반경이 들어온 이 이웃이라고,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이 이웃이라고 배치해 놓은 이 사람이, 그가 팔이 하나 잘리는 그것을 볼 때 내 자녀가 당하는 이 손가락 그 날아간 것도 아니에요. 피가 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열망하는 사람은요,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초정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손대려고 하고 주의 성님께서 주시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래서 내가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부분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 5절을 다섯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은사처럼, 뭔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선물처럼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라는 덕목은 열렬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손 뻗쳐서 간구하는 무슨 단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인내가 없이는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중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평지도 있지만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거든요. 이 완성의 과정까지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이 환경은 그들이 대가 약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약한 아이로 만드는 환경이에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물론이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인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 그의 생애 가운데 무슨 경험을 하고 어떤 안 좋은 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왜 온유를 마지막에 두었을까? 이 온유는 무릎을 꿇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춤 이런 뜻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따라서 이 온유가 친절함이라는 것으로 쓰인 온유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든지 여기서 나오는 온유라는 이 단어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함 그때의 단어 그 분류에 들어갑니다. 자, 잘못된 교리로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교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온유한 심적으로 해라. 마치 그를 인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쳐내듯이가 아니고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때 온유의 마음이 적용이 됩니다. 온유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왜 무릎을 꿇습니까? 서서 고압적으로 내려다보면서 깔보면서 내 권리만 다 챙기면서 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열망하는 자에게. 12절 여기까지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은 멀리하고 피하고 두 번째 여섯가지 외웠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집요하게 구하라. 12절 큰 등목 세 번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왜 선한 싸움, good fight일까요? 모든 싸움은 자기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보복에서 나와요. 그래서 good fight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싸움의 형태이지만 유익을 가져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good fight라는 말을 써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디모데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사역자 자신도 파손할 우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올까요? 아, 그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에 1장에 제가 강론할 때 여기에 믿음에 파손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름도 나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사역자였어요. 파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 같으면 결코 믿음에 파선할 것 같지 않는데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가능합니다. 사역자의 믿음 파손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많지는 않지만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가 맡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가 맡고 있던 그 사역단체이든지 여기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거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일어서서 싸우는 거죠. 이것은 사력을 다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사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싸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고 싸울 만한 것에 너 자신을 걸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 자존심 싸움 그거 하지 마라. 무엇 얻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영어 제목이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작은 것들에 땀 빼지 말라. 뭐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영원한 것 아닌 것, 간과해도 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싸우고 생각 세계 가운데 그것을 놓지를 못하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술술 다 빠지고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싸운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하라를 붙잡으라로 바꿔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청하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로 예수를 믿을 때 아멘 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 침례를 받을 당시에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헌신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부르심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겠습니다.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데 엄청 플러스적인 요소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염두에 두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대입시켜서 생각하고 적용한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대꾸를 하고 반응을 하고 나 자신의 은행을 통해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과 그것 없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 하늘 쳐다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오래 진행될 것처럼 그러한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 마음작용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날지. 영생을 취하라, 영혼을 붙잡아라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영적 승리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영원한 관점에서 이 세상 보기, 그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 영혼을 붙잡고 제대로 싸운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의 싸움에서 제대로 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서 4장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만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반열에 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